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물자, 기상정보, 병력, 전술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적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총을 꺼내들고 칼을 휘두르다 보면 어느새 아군들이 피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력, 물자, 전술, 우리의 전쟁의 삶에서 이것들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죠. 적이 누구이냐. 거기에 따라 전술이 나오고 전략이 나오고 물자와 병력과 규모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이제 마무리의 단계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에베소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진술의 마무리를 하면서 바른 관계들을 계속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보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화평, 그리고 이제 우리와의 화평, 평화, 연합,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 관계에 상대방을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정말 그 상대방을 규정하며 정말 바른 관계에 맺혀져야 할 한 대상을 규정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된 신앙은 그 대상을 바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바른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바른 순서에 놓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대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백으로 비워져 있지 않고 반드시 무엇으로 채워지게 돼 있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대적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면 반대로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들이 사랑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마땅히 힘다해 사랑하고 연합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역이고 의무죠. 또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마땅히 대적하고 미워해야 할 세력들을 힘다해 미워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의 사역이자 의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과 나의 친족들과 나의 친구들을 목숨 다해 미워하고 목숨 다해 대적해야 되고 물리쳐야 될 사단의 세력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려 하고 회유하려 하고 함께하려고 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의 작금의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명확하게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정확하게 미워해야 될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미워해야 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해야 될 주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기 싫은 그렇게 같은 진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세력일까요? 마귀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마귀의 세력과 기원, 원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귀를 알아야 이길 건데 이렇게 설명이 애매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 성경의 핵심 난제들의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악의 세력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악이 합리적이거나 실현 가능한 존재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악을 거부하고 악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악이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뱀으로부터 사단이 시작되는데 뱀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 번에 좋다고 말한 창조 세계에서 뱀이 나온 것, 사단이 나온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존재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추하기로 반역한 천사의 무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 증언을 통하여서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이, 사단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도 안 되고 악을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사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알고 대적하면 됩니다. 너무 여러분 마귀론에 심취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봅니다. 청년들이. 그러면 누가 만든 겁니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어떤 천사가 반역한 겁니까? 여기 이제 어떤 이제 외경이나 여러 가지 전설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그들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의 적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들에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이 사단에 대해서 몇 가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뭡니까? 사람을 얘기하죠.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적할 무리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통치자, 권세들,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할 만한 것이 통치자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권력자들이 나쁜 존재인가 보다. 권력에 무조건 대항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고 있죠.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의 무리들을, 사단의 대적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은 집권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통치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패배한 무리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세상의 일면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결국 질싸움이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권세들 가운데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들과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기독교를 공격해오고 있죠. 신무신론주의에 따르면 지금 여러분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기독교가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또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무리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한 공격을 가하면서 사단의 무리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무엇입니까? 그들은 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문제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어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숨기우고 은밀하게 획책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은 교활하죠.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란 건 어떤 뜻입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괴란 말이 여러분 약간 마귀를 깔보는 듯한 좀 약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전략, 군략, 책략이란 말이 더 어울리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위험한 일이고 변장하고 뱀처럼 관교하게 우리를 교묘하게 꾀어가죠. 속이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러분 충만하게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상당히 우리에게 우리를 꿰 만한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하는데 여러 가지 마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게 하기. 사람들에게 깨는 거예요. 인간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만 집중시키기. 이렇게 사람을 집중시키기. 3번. 영적인 기도만 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하기.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신이 영적이라고 속이면서 전혀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게끔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속성들을 봤지만 여전히 이들은 유효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대적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이들은 끝이 난 전쟁에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승패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사해지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저항하고 있는 약간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에 우리는 마땅히 승리함으로 이 땅의 싸움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여러분 11절과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강건하여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이 뭐 똑같은 말 아닌가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약간 다른 양상입니다. 첫 번째로 이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받은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여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나는 힘이 강하고 괜찮으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또 하나 여러분 잘못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다 싸울 거니까 나는 아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균형적인 것이거든요.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열매를 맺는 과정, 사단과의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적으로 경주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군인과 같이 단련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화가 열매를 맺어지는 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다는 이 이미지가 성경에 많은 이유는 여러분 이 농업의 이미지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이란 하나님께서 식물을 나게 하셔서 싹을 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지만 농부가 싹을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함께 협업된 이미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과정의 이미지는 열매를 맺는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와 함께 나의 몸을 단련시키는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나의 힘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 100% 우리의 100%의 일로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단련됨으로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단련되어 가야 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새벽기도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된다. 성경 보기 싫어도 읽어야 된다.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힘 안에서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일은 그분과 나의 합작품. 하나님과 함께 나의 손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러면서 늘 나의 손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취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여러분 나와 있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설교거리입니다. 새벽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지만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강하여지고 이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이 땅 가운데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승리 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저는 에베소서 모든 말씀 중에 이 6장 13절의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승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쁘기 때문에 승리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것도 맞죠. 악의 무리이기 때문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에 취하거나 내가 승리자가 되었다, 나를 자랑하거나 흐트러지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는, 승리해야 될 이유는 이 모든 승리를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한 주님의 승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매일의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이 하나님 안에서의 강건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간괴 가운데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싸움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서 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